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서 있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들었느냐 하는지라. 아멘.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게 신부도 되지 못하였고 의사도 되지 못하고 군인도 되지 못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옥스퍼드에서 수학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는 탕자와 같이 방황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마약에 빠져서 런던의 빈민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허무하고 공허한 그 외로움이 가득 찬 나날을 살아가던 그가 누군가의 계속 추적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쫓아온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추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을 쫓아온 분에게 잡히고 말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게 되죠. 그분의 끈질긴 추적으로 인하여서 그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빈민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시인으로 활동하며 나중에 유명한 글을 썼는데 천국의 사냥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길의 그 길을 보면 시라기보다는 에세이 가까운데 간단하게 요약된 시를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도 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에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너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요어라, 너는 알지 못하던 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품 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찾는 자이니라. 나를 찾아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말소리,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저는 이 시가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분만의 고백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존 스톰프 목사님께서 쓰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처음 보았는데, 그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된 것은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끈질기게 추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적에 대해서 켄 가이언은 영혼의 추적자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냥감을 쫓는 맹견의 추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향한 연인의 추적이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께서 쫓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자신의 백성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마지막으로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벽과 성전은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목숨을 건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레이오프를 당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죠. 한 청년이랑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는 회사에 남겨진 친구입니다. 목사님, 저는 차라리 레이오프를 당하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잘리면 놀면서 돈도 받을 수 있고, 회사에 있으니까 일은 일대로 하면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불만이란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겨진 자에게 은혜가 있다. 회사에서 널 필요로 하니 남겨둔 것이 아니겠니? 이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인데, 지금 너를 회사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숨겨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렴 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은 자주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남겨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유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도 그리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집트 행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유다 땅에 남아 있어야 됐는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 이집트 땅으로 이주해 간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이민 생활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보단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집트에 간 거죠. 그들의 이집트 생활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긴 했어도 나름대로 안전함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간 성읍들은 어제 본문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견고한 요새로 이루어진 성읍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집트에 온다 해도 이곳은 안전하겠지, 무너지지 않을 성벽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정도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뜻과 꿈을 펼쳐볼 수 있을 것이야.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에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며 이집트로 도망온 인생들입니다. 이집트에서 믿음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고 심판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24절의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창세기에서 도망친 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오해받을 것을 무릅쓰고 도망가요. 그의 도망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게 되고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도망은요, 요셉이 영적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도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망을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즉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끈질기게 추적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음성 듣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거룩한 도망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끈질기게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와 같이 죄의 소굴에 들어가서 죄의 음성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이제 1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한 이야기를 꼭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잘 모르고 10년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였던 벤저민 드질레일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은 사람을 경계하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책 한 권을 50번 본 사람이 책 50권을 본 사람보다 무섭다. 한 가지의 경험을 통하여서 한 가지의 시각을 가진 사람, 그 생각을 신념화시킨 사람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협한 사람,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예전에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에는 먹을 것도 많고 부유했고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하늘의 여왕은 풍요와 다산, 쾌락을 준다는 이시타르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신을 섬긴 일을 폐한 후부터 모든 일이 궁핍해졌고 예루살렘을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죠. 남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풍요로워진다 주장하며 여인들은 우상 숭배를 남편이 지지해 준다고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 안에는요, 그들의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는 삶. 풍요와 안전, 안락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여왕 모자의 과자를 만들어 신전에 올리고 그곳에서 성전의 창기들과 성행위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여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풍요와 안전과 안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편협한 생각이 옳지도 않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일어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이 당시 이집트에 있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인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사역하면서 제 자신을 볼 때에도 그렇고 현재로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신방을 가서 그것이 바른 삶이 아니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옳지만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이 맞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옳다 해도 그 방법대로 이 땅에서 나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은 풍요와 안락과 안전에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옳다 해도 자신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목사님 말씀이니 그렇게 해야죠 고백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미 내가 할 플랜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자신의 의견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합리화되고 옳은 것으로 둔갑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이 아닌데 다수가 동의하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 길이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변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너희들이 아무리 이집트에 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벌하시겠다.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경험이 생기고 시각이 좁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나이는 별로 안 먹었는데 목사 아들로 아버지의 사역을 보고 자라서 또한 일찍 사역 전선에 나와서 그런지 자꾸 시각이 닫혀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역을 하다가도 무엇에 막히면 그럼 그렇지 더 이상 여기서 무엇은 소망을 보겠는가 내 경험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자꾸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생각과 경험을 더 깨우치고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사실 별반 다를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경험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때로는 믿지 않는 것 같은 애매한 줄타기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쫓아와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의 가치를 회복하고 성경을 읽고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주십니다. 자신의 주관과 신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듣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이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직장에서도 또한 삼토에서도 하나님 정말 애통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놓아주신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을 정말 돌이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정말 유다 땅에서 이집트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 여유롭고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먹을 것과 풍부한 안락과 아버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뜻에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더욱더 간절히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